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쇼핑 카트입니다. 쇼핑 카트 덕분에 우리는 쇼핑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쇼핑 카트 중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위한 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위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카트입니다. 그런 카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카트 아랫부분에 있는 운전석에 앉아서 마치 운전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앉는 자리에는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핸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대형마트에서 그런 카트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카트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운전석에 앉아서 그 나름대로 한껏 폼을 내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물건에 부딪힐 것 같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없는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그 카트에 앉아서 몸부림을 치고 운전을 한다 해도 정작 카트는 뒤에 있는 부모들이 운전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좀큰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카트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카트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낄지라도 실제로는 그 부모들이 인도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세계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 선교, 곧 복음 전파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행시켜 가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할 장소를 보여주십니다. 다 함께 본문 6에서 1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안디옥 교회에 천거하였던 바나바와 이별하는 결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위한 여정에 올랐고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2차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 아닌 터키를 가리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다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비두니아 지역은 무시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온 신자들이 많이 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 역시 막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북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에 위치한 드로아로 이동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잇는 배가 출입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길을 그동안 왜 막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갈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지녀야 할 으뜸간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 따라서 그에게는 나름의 전도 전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이 막힌 이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를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장소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상이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인생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년 전 가을 저희 부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언어 훈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고기도 즐겨 먹고 5인분씩 저녁 식사를 섭취했음에도 제 몸에 살이 쭉쭉 빠지고 머리도 많이 빠질 정도로 언어 훈련의 과정은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러시아어와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저희는 도저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은 새벽 4시가 되는 것을 보고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드디어 길고 긴 1년짜리 첫 언어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긴 제 마음속에 문득 로스톱 나돈누라는 도시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로스톱 나돈누라는 도시가 모스크바에 계신 김진호 선교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주일 설교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곳이며 비자가 해결되면 김진호 선교사님 가정이 완전히 이사하게 될 곳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로스톱 나돈누에 대해 3주 동안 혼자서 정보만 수집하던 저는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요즘 로스톱 나돈누가 궁금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학교, 그곳에 있는 대형마트도 궁금해요. 심지어 오늘은 그 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제가 아내에게 말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모스크바에 돌아오신 김진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할 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김진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강도사 부부가 로스톱 나돈으로 이동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선교부의 지시를 따라 저희는 로스톱 나돈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온 세계 선교지들이 바로 그 장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전파의 장소는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하는 우리의 지경이 바로 그 장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장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전파의 장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 명 뽑을 때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 관련된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친구까지 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장소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세소식반과 학교 앞, 놀이터가 우리의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 직장, 동창회, 각종 친교 모임이 우리의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아파트, 동네, 길거리가 우리의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장소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 선교의 현장을 향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터전에서 직접 복음 전파에 늘 힘쓰는 모든 선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택자를 보내주십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에서 1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간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동하는 바울 일행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먼저 저들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곧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향할 때뿐만 아니라 근처 바다를 향해 할 때에 반드시 배들이 거쳐가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1500m 정도의 높은 산이 있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모드라게 섬을 이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역시 이 섬을 거쳐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사모드라게를 지나 빌립보의 외항이었던 네아폴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네아폴리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은 25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저들은 불과 이틀 만에 갔습니다. 즉 바람까지도 항해를 돕는 것을 보며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마게도냐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육로로 16km 정도 되는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본문은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당시 빌립보의 정치적 위치와 지역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물론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지역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에 자랑할 만한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수일을 유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으니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즉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이방인을 보듯이 쳐다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 사람들 지금 전도하러 온 것 같다라고 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땅에 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똑같이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전도의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빌립보에서 처음 맞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했을 때마다 첫 안식일에 지역 회당을 방문하여 가급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던 중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교 회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명의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회당도 아닌 단순한 강가였을 뿐이고 심지어 여자들만 있었다고 했으니 이 모임은 바울 일행이 볼 때에 그저 작은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모임의 크고 작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루디아 역시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녀가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는 아마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것을 보아 우리는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기 전 이미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고 루디아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루디아와 그 집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즉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사람들이 즉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루디아 역시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환대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초대교회가 지녔던 뛰어난 덕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심한 루디아 역시 곧바로 이러한 모범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신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향했을 뿐이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어주신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는 유럽 최초의 회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참여하고 있는 세계선교의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톰 나돈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바바 율리아라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고여인이신데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로스톰 나돈노 신학교 분교 수업이 이루어질 때면 어김없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니와 교제하던 중에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바 율리아 할머니는 한국에서 온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숙소로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보내주신 덕분에 초창기 신학교 건물이 없었던 때에도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오시면 로스톰 나돈노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신학교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라 팍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김우선 목사님과 만난 뒤에 한참 동안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두 할머니들의 헌신 가운데 먼저 교회와 신학교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건물이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택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소식반과 학교 앞 전도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택자들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현장은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학교였을 수도 있고 병원이었을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였을 수도 있고 또 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자인 여러분들을 그 복음 전파자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의 말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마침내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는 이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당신의 택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가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전도 대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태신자 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교에 대해 감히 엄두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디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역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1907년은 한국 교회사에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첫째는 1901년에 개교한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것입니다. 둘째는 조선 장로회 동노회를 설치하고 졸업생 7명을 목사로 장립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 노회에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제주도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09년에는 일본과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당시 해삼이라고 불리던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한국 장로교 동노회로 한 청원이 도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청원은 지금 해삼이 형편이온즉 고국 강산을 이별하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나그네로 불쌍히 죽어가는 생명이 50만 명이오니 이곳에 선교사 한 사람을 급히 보내어 50만 명 생명을 구원케 하기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동노회는 연해주 지역인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정하고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인 최관흘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종교적으로 러시아 정교의 압박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공산혁명을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러시아 선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최 선교사가 파송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1911년의 보고에 의하면 최 선교사는 연해주 지역에서 13곳의 예배처소와 764명의 교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라는 아주 일반적이고도 간단한 매개체를 통해 한국 교회에 복음 전파의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 교회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남을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지의 상황 역시 선교를 방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복음 전파의 터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택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선교의 길을 개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사람은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경향이 지금껏 전 세계 선교지에서 거두었던 많은 열매들, 그리고 1973년에 시작된 우리 경향 방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발자취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복음 전파의 장소, 곧 나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지만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곧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세계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십시오.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귀한 사명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미 택한 받은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